VOA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을 100여일 앞두고 일본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어제 일본 전역에서 3,421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감염 사례가 3,000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30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사카는 어제 하루 신규 감염자가 역대 최대인 800명에 육박했고 수도 도쿄도 2개월 만에 이틀 연속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오사카 당국은 5일부터 한 달간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또 오는 13일과 14일 오사카의 공공도로에서 예정돼 있던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당국도 오늘 중앙정부에 별도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없이 제한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총리는 필요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방역 강화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타이완 주변 해역에 각각 함정과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잇따라 무력을 과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구축함인 존 맥케인함이 어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타이완 해협 내 국제수역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미군은 계속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특정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 해협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 해군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타이완 독립주의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 타이완 해협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 전방위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을 위해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JCPOA 복원을 위해 JCPOA와 일치하지 않는 제재 해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해제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원유 수출 금지 등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발사와 인권 유린 문제를 이유로 추가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JCPOA 당사국들이 지난 6일부터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합의 당사국들이 어제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과 이란 측을 별도로 접촉하며 중재를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18일 이전에 결실을 볼 수 있을지 몇 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피해 영국으로 이주한 홍콩 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4,300만 파운드, 미화 5,9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늘 중국의 홍콩 탄압을 피해 영국 해외 시민 BNO 비자로 입국한 홍콩인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을 지원하는 웰컴 허브스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영국 해외 시민과 그 가족들이 영국에서 최상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기회와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지방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교육과 주거 등 홍콩의 초기 정착 과정을 돕게 됩니다. 또 전국 12개 지역에 의료보험과 학교 등을 지원하는 화상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 등 대중국 무역에 대한 강경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나 레이먼도 미 상무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공격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먼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8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일정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들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용 선박이 움직인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6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비핵화의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clear objective as it relates to North Korea, which is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I should say. We're of course continuing to enforce sanctions. We're consulting with allies and partners.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이미 무거운 제재가 부과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동맹 협력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consider some form of diplomacy if it's going to lead us down the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일정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라며 또한 행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용 선박을 움직인 정황에 포착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관련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보도들을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군사행동이나 군사적 고려사안들은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6일 워싱턴의 일부 민간단체들은 함경남도 심포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SLBM 시험용 바지선이 선박 건조 수리를 위한 시설 가까이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지만 이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그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며 하지만 이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종훈입니다.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의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7일 도쿄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단체와 면담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면담 뒤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포함해 관련국과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facilitate close cooperation with nations involve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특히 스가 총리는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납북자 문제가 일본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와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어 납북자의 귀환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납북자단체는 이날 스가 총리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지에서 모든 납북자가 한꺼번에 귀환할 경우 북일 관계 정상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은 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2018년 미북 정상외교가 시작되자 일본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으로 이 중 5명은 2002년 귀환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8명은 사망했고 5명은 돌려보냈으며 다른 4명은 아예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 관련 미일 간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2일 미한일 3국 안보실장 회동 뒤 발표한 성명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들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용 선박이 움직인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SLBM 시험 발사를 위한 움직임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미국에 주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함경남도 심포 일대 잠수함 기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건 6일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와 스팀슨 센터 산하 38로스는 이날 맥사 테크놀로지와 플래닛 랩스 등이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심포 조선소에서 바지선이 이동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이 바지선을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일종의 부유물로 규정하고 해당 바지선이 심포 앞바다의 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진 구역을 벗어나 부유식 드라이독, 즉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할 수 있는 시설에 접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바지선이 이동한 게 전부지만 매체들은 북한이 SLBM 등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38로스는 심포 일대에서 포착된 바지선이 북극성 일형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에 사용됐으며 그 외에는 외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단을 넘어도 이런 움직임이 향후 시험 발사 준비 또는 바지선의 미사일 발사대를 보수, 수리하거나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단을 넘어는 바지선의 미사일 발사대, 즉 캐니스터가 실리지 않은 점을 들어 이런 움직임이 SL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분단을 넘어의 이번 움직임을 소개한 조셉 버미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시험용 바지선이 움직인 건 수년 만에 처음이라면서도 의도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submersible test stand barge has been moved in years. And the reason for it is unclear.
버미데즈 선임연구원은 바지선 중심부에 캐니스터가 실리지 않은 것은 물론 이를 세우기 위한 크레인도 현장에 없는 등 일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정비를 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움직임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면 북한이 자신들에겐 역량이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스스로 선택한 시점에 발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버뮤데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first true ballistic missile submarine, which hasn't been launched yet.
버미데즈 연구원은 북한은 아직 진정한 의미의 탄도미사일 발사용 잠수함을 완성하지 못한 채 현재 북극성 시옷 3형과 4형, 5형을 개발하고 있다며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이를 시험 발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자신들이 약하지 않으며 제재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믿고 있을 것이란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SLBM인 북극성 1형을 처음 발사한 이후 3년 5개월 만인 2019년 수중에서 북극성 3형을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북극성 4형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 1월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선 탄두 크기를 키운 개량형인 북극성 5형을 등장시켰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심포 조선소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관측되고 있다며 SLBM과 관련된 북한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신형 SLBM 공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험 발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완성도와 실전 배치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기존의 심각한 인권 침해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식량난과 의료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대다수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는 6일 세계 인권 현황을 조사한 2020-21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지난해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보다 엄격하게 북한 사람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이어 대다수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과 미흡한 의료 체계로 고통받았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지난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나라 안팎으로 인구와 물자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이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전년에 비해 5분의 1로 급감해 229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강화된 보안 조치로 인도적 지원 물자와 합법적인 수입품뿐 아니라 밀수 역시 중단돼 북한 시장 내 의약품 부족 사태가 야기됐다며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악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의약품 부족 사태로 북한 내 신흥 중산층이 의약품이나 의료 서비스 확보를 위해 장마당으로 눈을 돌렸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명목상 무상 의료 체계가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제공되는 유상 진료 서비스가 공존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 비사법적 처형 문제로 북한 정권이 지난해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피격 사흘 뒤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지만 관련 수사나 사법 절차의 이행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앞서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달에 더욱 강력한 국경 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국경 경비대에 북중 접경 지역 1km 안에 접근하는 비인가자에 대해 사살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외신 보도를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북한 당국이 나라 안팎에서 사람 사이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데 있어 어떤 개선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통신이 계속 엄격히 통제되며 극소수의 지배층만이 인터넷이나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든 통신은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전파 교란 대상이 된다며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 휴대전화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다 적발된 자는 간첩죄, 체포와 구금, 가혹한 처벌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12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가 고문과 강제노역, 기타 부당한 대우와 식량 부족 등 가혹한 환경에 처한 정치범 수용소 4곳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감자 중 다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아 구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체제 위협 세력으로 간주되는 자와 관련이 있거나 연좌죄의 적용을 받아 구금됐으며 일부는 자국을 떠날 자유와 같은 자신의 기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는 겁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 최소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무기 노동 교화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한국 외교관, 변호사 또는 가족을 만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학교와 보건시설 중 절반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 부족, 천만 명의 인구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식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봉쇄로 식량 수입이 크게 줄고 장마당의 식품 가격은 폭등해 대부분의 식량을 장마당에서 자급하는 취약계층이 또 다른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관련 보고서에선 탈북민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가 풍선과 드론을 이용해 대형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짤막하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40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일부 세계 지도자들의 무능함과 거짓, 이기심, 기만 행위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발생 초기에 중요한 정보를 숨긴 중국 정부의 무책임이 처참한 결과를 낳았고 팬데믹 유행이 한창인 시기에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통보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이기주의의 절정이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각국 정부 당국은 백신을 모든 사람에게 보급하고 각자 도생이 아닌 범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적용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런 정책을 위한 혁신과 창의력, 독창성 발휘를 위해선 자유를 지키며 옹호하고 수호해야 한다면서 자유를 제약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앤디 레빈 미국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use sanctions, but we need to do so in a way that is thoughtfully modulated to
레빈 의원은 7일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제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가해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신중하게 조정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가 겨냥하고 있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희생되는 일반 주민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가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레빈 의원은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때 인도주의적 요구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I wanted to explore how we might do a better job of tha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and our sanctions policy.
앞서 레빈 의원은 지난달 초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함께 대북 인도 지원을 수월하게 하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발의한 바 있습니다. 레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제재가 매우 흔하게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I also wanted to draw attention to the unintended consequences that sanctions have quite commonly.
특히 북한의 경우 인도 지원 활동을 위한 제재 면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적용 범위의 제약성 때문에 구호단체들이 북한 내 지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레빈 의원은 이 법안은 재무부가 대북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뿐만 아니라 인도 지원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품목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무부가 미국 구호단체들의 대북 인도 지원 활동 라이선스 승인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들에 한해 라이선스 승인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특히 제재 저촉 가능성에 민감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인도 지원 활동에 관한 제재 면제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레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레빈 의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 정책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외교가 아닌 제재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as really heavy-handed when it came to sanctions. They believed the best way to get the foreign policy outcomes they wanted was through maximum pressure.
그러면서 제재의 무게를 둔 이런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해치기 때문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레빈 의원은 제재는 외교 정책에서 유용한 수단이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세심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국무부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월 VOA에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수용할 의향이 있다면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 지원 제공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허용되는 즉시 국제요원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2019-2020 회계연도에 약 87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공보관은 6일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사실상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변화의 조짐이 없느냐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운영 능력은 저하되고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인도적 물자의 반입은 중단됐으며 유엔의 인도적 프로그램 제공이 가로막혔다는 겁니다. 이슬람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 예방 조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허용되는 즉시 국제요원들을 복귀시킬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달 2020년 북한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에 필수 보급품의 이송이 지연됐으며 8월부터는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의 국경 통과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처음으로 소아마비 백신이 동이났고 작년 3분기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이 전년 대비 97.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핵치료제와 진단장비 또한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고 이미 북한 아동 2만 7천 명을 포함해 9만 명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기구와 대북구호단체 11곳은 북한의 국경병세와 이동제한 조치로 대부분의 지원 물량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과 임신부, 수유부 44만 명은 미량 영양제를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심각한 아동 9만 5천 명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외교부는 2019-2020 회계연도 해외지원 통계보고서에서 이 기간에 북한의 111만 캐나다 달러, 미화로 87만 1천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긴급 식량 지원의 45만 1천 달러, 구호품과 서비스 등의 27만 7천 달러, 구호 협력 서비스의 10만 2천 달러, 기본 보건과 교육 분야에 각각 2만 3천 달러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패트리샤 스키너 공보관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정권이나 북한 내 단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유엔과 국제적십자사가 국제적 수준에서 조율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구들은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목표 금액 3,969만 2,162달러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350만 1,684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이 가운데 캐나다가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1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공여국은 110만 3,753달러의 스위스였고 독일이 5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30만 달러를 지원한 한국과 29만 9,665달러의 스웨덴이 각각 3위와 4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이 84만 1,120달러를 북한의 코로나 대응에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자국의 어린이 영양 실태를 지적한 유엔 보고서를 비난한 것에 대해 북한의 어린이 영양 실조가 개선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계속해서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다니엘 워츠 국장은 6일 VOA에 북한의 어린이 영양실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In North Korea.
지난해 발표된 2020 세계 영양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과 저체중 등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현재 북한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 비율은 19.1%로 개도국 평균치인 25%보다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5세 미만 어린이 저체중 비율도 2.5%로 개도국 평균 8.9%보다 낮았습니다. 워츠 국장은 이런 비율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북한이 과거 보여줬던 수치에 비하면 확실히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years past. That being said, the overall level of humanitarian need is still considerable. The UN.
하지만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가 여전히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워츠 국장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내각 보건성 산하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은 담화에서 유엔의 어느 한 전문가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국가적 비상방역 조치 때문에 수많은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날조 자료가 언급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11개 구호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국내 여행 금지로 이들 단체들이 제공하는 지원 물품 대부분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특히 유엔 아동기금을 인용해 북한 어린이 20% 가까이가 발육 부진을 겪고 있고 5살 미만 어린이 100만 명이 영양 부족에 따른 설사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앞으로 유엔과 국제인도주의단체의 방북과 대북 지원 활동을 거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워츠 국장은 그렇게 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건 북한의 어린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Unless they're able to get nutritional assistance from other sources, will be suffering.
민간단체와 인도주의 단체 등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던 어린이들이 다른 곳에서 영양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단 담당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은 지정학적 이유로 언제나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북한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제스퍼 담당관은 지적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리면 몇십 년 동안 이어져온 협력 활동을 재개해 북한 내 늘어난 요구에 응하고 공동체 간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8일 한국이 부담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최정관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즉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앞으로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 국방장관 방한 계기 가 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고 이제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안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년간 벌어진 세계 10대 금융 해킹 공격의 절반 이상에 관여했다는 영국 민간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거의 유일하게 국가 단위로 금융 해킹 공격을 지원하는 나라로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관련 단체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가 최근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금융 해킹 공격 사례를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를 분석해준 이 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진 금융 해킹 사건 중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로 끝난 시도까지 모두 포함한 총 80건에 대해 금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10대 사건 가운데 북한이 관여된 것이 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1위에 오른 해킹 사례는 2018년 1월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를 상대로 벌어진 공격으로 역사상 가장 큰 해킹 금액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당시 5억 3,4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냄이 절취된 이 사건은 북한이 연루된 단체의 소행이라고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는 지적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2019년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해당 공격이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연관이 있다고 밝힌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전문기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지적된 다음 사례는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기록한 공격으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3억 9천만 달러 상당의 해킹 공격입니다. 이어 5위와 7위, 8위에 오른 해킹 사건 역시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5위는 2016년 7월 인도 유니언 뱅크를 대상으로 1억 7천만 달러를 절취하려고 시도한 공격입니다. 또 7위는 2018년 1월 멕시코 수출입은행 시스템에 접속해 1억 1천만 달러를 빼내려고 시도한 해킹 공격이고 8위는 지난 2016년 7월 나이지리아 은행을 상대로 1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한 공격입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9년 8월 보고서를 통해 이 세 건의 해킹 공격에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 당국 역시 멕시코 수출입은행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월 미 법무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함에 공개한 기소장에서 북한 해커들이 멕시코 수출입은행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1억 1천만 달러를 빼내는 데 성공했지만 은행 측에서 중간에 이를 알아채 실제 해커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는 10위에 오른 해킹 사건, 즉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을 해킹해 8,100만 달러를 훔친 공격과 관련해선 누구의 소행인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미 법무부는 해당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가 밝힌 5건의 공격 사례에 미 법무부가 확인한 한 건까지 합치면 상위 10개의 금융 해킹 공격 가운데 6건이 북한과 관련돼 있는 셈입니다. 다만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는 북한이 연루된 5건의 공격 가운데 코인체크 공격만 성공했을 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멕시코 수출입은행에 대한 공격은 실패했으며 인도 유니온 은행과 나이지리아 은행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서 탈취된 자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친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0대 금융 해킹에 북한이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그 같은 공격을 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hat's even more unique about that is in comparison to China and Russia, which tend to leverage their cyber capabilities for more political goals and more political
북한 사이버 해킹의 특징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지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해킹 공격이 정치적 목적에 더 중점을 둔 반면 북한은 자금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북한 해킹 그룹은 이런 목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며 이것이 이번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하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 역시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금융 해킹을 지원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6건의 금융 해킹 공격에 가상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이 모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자금을 훔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umber one, as I just mentioned, is through SWIFT. And then also the other big way is through ATM cash outs where they manipulate a server and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처럼 글로벌 은행 결제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의 침투한 해킹과 서버 조작 혹은 범죄 집단을 통한 ATM기 인출 등 은행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기업 이메일 침해 등 북한이 자금 강탈을 위해 사용하는 수법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 연구원은 이어 다른 금융 해킹이 익명인 경우와 달리 북한이 해킹 공격의 배후로 특정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공격의 배후를 확인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 공격 수단은 무엇이고 해커들이 사용한 멀웨어의 구조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북한 해킹 그룹의 경우 그들이 사용한 멀웨어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Very key, like, you know, based on like, oh, look at the malware structure. We've seen this before in 2009 with this.
보안 전문 업체 시만텍의 비크람 타쿠르 기술 국장도 최근 라자루스를 다룬 한 웨비나에 참석해 해킹 공격 배후를 확인하는 핵심은 바로 사용된 멀웨어에 대한 분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쿠르 국장은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에서 사용된 머리어가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멀리어라며 이 부분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One is the files or the technicalities of the malware that is used in these attacks.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에서 발견된 수법과 머리어 등을 근거로 이와 유사한 해킹 사건이 북한의 수행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해킹 공격의 배후로 북한이 특정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해킹 이후 나타나는 돈 세탁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ne of the key indicators is how this money is laundered. North Korean hackers, especially the Lazarus Group,
해킹으로 자금을 빼낸 뒤에 이를 세탁할 때 라자루스 그룹이 사용하는 믹서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모두 섞어 각각 다른 계좌로 보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미국 당국이나 민간 부문에서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북한의 해킹 활동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한국 학생 170만 명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공부했고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숫자로 본 미한 동맹 현황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 조사국은 최근 미한 관계 현황을 담은 설명서를 통해 미한 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두 나라의 교류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먼저 경제는 미국이 한국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두 나라의 교역 규모는 2011년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이후 최소 3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814억 달러, 수입은 889억 달러로 전체 교역 규모는 1,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반도체, 항공기, 항공기 부품 등이며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석유 제품 등입니다. 미국은 또 한국의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로 2019년 기준 직접 투자액은 39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 투자는 611억 달러로 2011년 197억 달러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미 투자국으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중국과 베트남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196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의 대미 투자 누적 금액은 1,475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 중 가장 많은 22.6%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자동차 부품과 산업장비, 청정에너지, 가전제품 등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1955년 이후 한국 학생 170만 명이 다양한 과정으로 미국 학교에 등록했고 2019년에서 20년 학기엔 4만 9천 명 이상이 미국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 방문과 근무,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 200만 명에 달하며 미국 시민 20만 명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2018년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은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255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은 104만 명,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229만 8천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설명서에서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의 미국과 한국 국민이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이 가운데는 풀브라이트 장학생 3,600명,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수료자 2,00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한국인 동문으로 총리 9명, 수십 명의 국회의원,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2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미한 교류 프로그램 동문에 탈북민 150명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한 관계 현황 설명서에서 미국과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보건 분야에서도 공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몇 달 동안 보호 마스크 250만 개 등 중요한 의료품을 미국에 기증했고 코로나 진단키트 75만 개를 구매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군사와 국방, 정보기술, 외교, 가치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882년 조미 우호 통상항해 조약 체결로 공식 수교한 뒤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단교했다가 1949년 미국이 한국 정부를 공식 승인한 뒤 외교관계를 재개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미국의 대사관 외에 9개 총영사관, 3개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미국은 서울의 대사관, 부산의 영사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7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명 늘어 누적 10만 7,5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869명을 기록했던 지난 1월 7일 이후 91일 만에 가장 많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700명대 확진자는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올해 1월 5일 714명 이후 93일 만입니다. 한 달 이상 300명대에서 400명대에 머물다 일주일 만에 500명대, 600명대를 거쳐 700명 선까지 급증한 겁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3차 대유행의 정점기 직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없다면 더 큰 규모의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지난 겨울 3차 유행의 악몽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674명, 해외 유입이 26명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신종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동시다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다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방역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 들어 8일까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64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2단계, 비수도권에선 1.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 중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4차 유행이 변실화되면 경제와 일상에 어떤 고통을 주게 될 것인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확진자 급증으로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 이달부터 속도를 내려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 인력이나 물자가 한정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유행이 지속된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최대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끝내려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미 변이 바이러스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재유행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결국 속도전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로 전국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330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면 지금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혈전 유발 논란이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을 당초 계획대로 접종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 발표합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자 한국 방역당국은 당초 8일에서 9일 시작할 예정이던 특수학교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 일정을 연기하거나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럽 각국에서 접종 후 희귀한 혈전 사례가 연이어 보고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백신 접종에 있어서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앞서 예방적 차원에서 접종을 중단했던 만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접종 체계 등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유럽의약품청의 최근 발표를 근거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유효한 것으로 평가해 접종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범위를 미국에서 국제사회로 확대할 것이라고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백신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duty to other countries to get the virus under control here in the United States. But soon, the United States.
블링컨 장관은 5일 국무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행한 연설에서 우리에겐 이곳 미국에서 바이러스를 통제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만간 그 같은 노력을 강화해 전 세계적인 난국에 대처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인 이번 전염병을 종결시키는 것을 도움으로써 세계적 난국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지도력이 무엇인지, 미국의 독창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다시 보여줄 수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등을 전 세계에 분배하는 것을 미국의 지도력 회복의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As we get more confident in our vaccine supply here at home, we are exploring options to share more with other countries.
블링컨 장관은 미국 내 백신 공급에 더 자신감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 이를 더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와 관련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의 범위와 규모로 인해 절망감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일 것이란 점을 약속한다며 우리는 정치적 특혜를 백신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재가입했다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음 생물학적 위협을 방지하고 탐지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 의회는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11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 것은 물론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미국이 세계 보건 문제에 대한 최대 기부국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t just end this pandemic. We must also leave our country and the world better prepared for the next one. To do that, we'll work with partners.
단순히 이번 유행병만을 끝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전 세계가 다음 유행병에 더 잘 대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 보건 안보를 지켜주는 기관들과 체계를 개혁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유행병 대응을 책임지게 될 국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보건 안보 조정관에 게일 스미스 전 미 국제개발처 처장이 활동하게 됐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게 됐습니다. 스미스 신임 조정관은 연설에서 자신이 과거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I fought some viruses in the past and I've learned two lessons. The first is that if the virus is moving faster than we are,
스미스 조정관은 첫째는 바이러스가 우리보다 빠르다면 그들이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표와 과학, 경계, 지도력을 통합하면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도 능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4월의 사랑으로 유명한 가수 팻 분 편이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9년 4월 8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회동합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후세인 국왕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후세인 국왕은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과 미리 조율한 중동 평화안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과 협의합니다. 평화안에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1967년 이른바 6.1 전쟁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6.1 전쟁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충돌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이 1차 중동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골란구원에 농작물을 경작한다고 선언했고 이때부터 시리아와 골란구원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된 것입니다. 시리아는 이집트와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시리아의 지원 요청을 받은 이집트의 대통령도 대이스라엘 전쟁 준비를 서두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포착한 이스라엘은 즉각 전시체제에 돌입하고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수에즈 운하, 요르단의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 그리고 시리아의 골란 구원을 빼앗았습니다. 불과 6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6일 즉시 정전을 결의하고 쌍방의 수락에 의해 6월 9일 정전이 실현되지만 중동은 언제 또다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습니다. 미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강력한 친서방 국가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닉슨은 후세인이 들고 온 중동 평화안을 거부하고 맙니다. 1973년 4월 8일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가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미술 교사였고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학교 교칙과 학교 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해 다니던 미술학교를 그만두고 19살에 프랑스 파리로 가 소외된 사람들을 작품에 담고 20살에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905년 24살에 피카소는 파리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됐습니다. 피카소는 틀에 박힌 것을 싫어했고 새로운 개념과 장르를 개척한 화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대표작으로는 스페인 내란을 소재로 전쟁의 비극과 잔악상을 그려낸 게르니카가 있으며 6.25 전쟁을 주제로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 전쟁과 평화 등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